누가복음 29번 메시지. 신성한 속성들을 지닌 그분의 인간적인 미덕들 안에서의 사람 구주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사역 7번째. 11장에 관한 메시지들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도록 기도하여 만유를 포함한 영에 넘치는 공급, 곧 그분의 풍성한 공급을 받을 때 이 공급으로 충만되고 점령되어 우리 안에 귀신들인 악한 영들을 위한 자리가 전혀 없음을 보았습니다. 신성한 공급의 풍성함으로 가득 찰 때 우리는 빛으로 충만되어 다른 사람들을 비출 수 있습니다. 그런 후 이 빛은 죽음을 거치시고 부활 안으로 들어가신 분, 곧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참 요나와 참 솔로몬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참 솔로몬이신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 하나님의 경륜을 압니다. 이 경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누립니다. 이 비밀은 하나님의 표현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표현인 교회입니다. 이것이 참된 희년입니다. 그분의 공급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체험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성한 속성들과 인간적인 미덕들을 누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최고 수준의 도덕성에 속하는 생명을 살며, 이러한 수준의 도덕성은 우리에게 신약의 희년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누가복음 11, 12, 13, 14장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장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거룩한 말씀에 대한 우리의 천연적인 이해는 전혀 의존할 바가 못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성경의 어느 책이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책의 기록 원칙들과 요소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책의 저술에 관한 지배적인 원칙들과 기본적인 요소들을 발견해야 합니다. 신약을 읽는 많은 독자들이 누가복음이 기록된 지배적인 원칙들과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요소들을 보지 못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긍휼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심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의 지배적인 원칙들과 기본적인 요소들에 관하여 우리가 보아온 것에 기초할 때 우리에게는 11장부터 14장의 의미와 뜻을 보는 합당한 시각이 있습니다. 11장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 그 의미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12장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 2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48절은 세 가지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위선에 관한 경고, 탐욕에 관한 경고, 깨어있고 충성되라는 경고입니다. 우리는 사실상 11장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의 연속인 이 세 가지 경고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사람 구주께서 주신 이 경고들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추구할 것입니다. 11장에 의하면 우리가 그분 안에 있어 그분의 부요함, 곧 만유를 포함한 생명주는 영으로 충만되고 신약의 희년의 누림과 참여함을 위해 최고 수준의 도덕성 안에 있는 생명을 살려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11장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은 그분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면서 말씀하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들에 관해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그분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고 계셨음을 의미합니다. 종교와 문화의 중심. 그 당시 예루살렘은 유대 종교와 물질적인 소유가 있는 높은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종교를 관심했고 더 나은 생활을 향유하기 위해 땅에 속한 소유들을 관심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의 수도인 예루살렘은 종교와 물질적인 향락이 있는 문화로 그 특징을 이루게 됩니다. 11장부터 14장에서 주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신약의 희년에 완전한 참여 안으로 옮겨진 바 되기 위하여 최고 수준의 도덕성에 속한 생명을 살도록 그들을 훈련시키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주신 것임을 보았습니다. 주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계셨을 때 그분의 마음과 그 제자들의 마음은 서로 다른 데 있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그분의 죽음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곳에서 만나는 종교와 문화에 대하여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러한 것들에 참여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주님은 종교와 문화에 대하여 죽고자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현재의 생명과 땅에 속한 모든 소유에 대하여 죽으시려 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마음에 매우 다른 어떤 것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념은 그들의 선생이 왕국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아들들인 요한과 야고보가 왜 주님께 그분의 왕국에서 그분과 함께 그분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했는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왕국에 관한 생각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의 선생은 갈릴리에서 큰 성공을 거두셨으므로 이제는 왕위를 취하여 왕국을 받기 위해 수도 예루살렘으로 가실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에는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종교나 땅에 속한 소유가 함께하는 문화 중 한 가지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12장에서 누가는 주님에게 예루살렘의 종교나 땅에 속한 소유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으셨음을 보이기 위해 어떤 신뢰들을 나란히 배열한 것입니다. 종교적인 위선에 관한 경고. 12장 1절에서 주님은 종교적인 위선에 관한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주의하라. 특히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말씀하시므로 우리에게 유대 종교의 위선을 경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모든 종교는 위선에 이르게 합니다. 종교보다 더 위선이 편만한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종교는 위선이 편만한 벌판이요 왕국입니다. 주 예수께서 땅에 계셨을 때 유대 종교의 위선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대 사이에 어떠한 위선이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23장에서 주님은 그들의 위선에 대해 그들 위에 화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12장 1절에서 주님은 유대 종교의 위선을 드러내십니다. 12장 1절에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위선이 누룩과 같았음을 봅니다. 신약에서 누룩은 부패의 요소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우리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주의할 것을 경고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릇되었고 거짓말을 마구 습관처럼 행하였습니다. 그들의 거짓말은 유대 종교 안에서 누룩, 곧 부패의 요소였던 위선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유대인의 근원으로부터 왔으므로 그들은 유대 종교에 대한 깊은 인정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대단한 존경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을 높은 도덕성을 지닌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람 구주께서는 위선적인 종교의 중심인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시면서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 종교의 위선을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장 2절부터 12절에서 주님은 계속하여 그분의 제자들에게 종교의 위선은 결국 그분의 진실하고 정직한 제자들에게 박해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교적인 위선은 항상 예수님을 참되게 따르는 자들에 대한 박해의 근원이 됩니다. 오늘 신약의 희년 안에 있고자 하는 자들로서 우리는 종교 안에 있는 위선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 위선이 장차 박해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참되게 따르는 자들이 희년을 누리고 있을 때 그들은 위선적인 종교 안에 있는 위선적인 사람들에게 반대당할 것입니다. 이 반대는 신약의 희년을 체험하고 있는 주 예수님의 참된 추종자들에 대한 박해로 발전할 것입니다. 탐욕에 관한 경고. 12장 13절부터 34절에서 주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또 다른 종류의 경고, 탐욕에 관한 경고를 주십니다. 누가복음은 이 두 경고를 의미심장한 연속으로 나란히 배열합니다. 예루살렘에는 종교적인 위선의 위험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소유에 관한 탐욕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탐욕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경고하실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먼저 주님은 그 형에게 말하여 그와 유산을 나누게 해줄 것을 주님께 간청한 사람에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계속해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모든 탐욕을 조심하고 경계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16절부터 21절에 기록된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희년, 즉 3일 하나님의 신약 기업에 참여함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땅에 속한 소유를 탐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생명은 그러한 소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물질적인 소유를 처분하는 편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33절에서 주님은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초점은 우리가 신약의 희년에 참여하고 있을 때 땅에 속한 보물인 물질적인 소유에 대해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합니다. 12장 1절부터 34절에서 주님은 종교와 땅에 속한 소유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분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고 계시면서 이러한 것들에 관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선과 탐욕은 예수님을 참되게 따르는 자들이 신약의 희년을 누리는 데 관계된 큰 문제들입니다. 염려에 관한 말씀. 22절에서 시작하여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생활에 관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심으로 우리는 음식이나 의복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24절에서 주님은 까마귀들을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창고도 없고 곡간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또한 백합화들의 예를 드셨습니다. 백합화들이 어떻게 자랐는지 생각하여 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들 중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그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는 대신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를 믿어야 합니다. 12장 31절에서 주님은 오직 너희는 그의 왕국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실 신약의 희년인 하나님의 왕국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희년을 추구하고 있을 때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음식과 의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더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확실히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희년 그 왕국을 위해 이 땅에 있으며 아버지께서는 그 왕국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므로 틀림없이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를 돌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심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50여 년 전, 주님은 나의 직업을 포기하고 전 시간을 들여 그분을 섬길 것을 내게 요구하셨습니다.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는 나의 생활에 관해 내 천연적인 계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나는, 주님, 저는 기꺼이 나뭇잎을 먹고 산에 있는 샘에서 물을 마시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도 만족하지만 당신은 제 아내와 아이들을 돌보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주님은 나를 이렇게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필요와 내 가족의 필요를 돌보셨습니다. 여기에서의 초점은 비록 우리는 우리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할지라도 그분은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 더러는 전시관으로 주님을 섬기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속에 전시관으로 주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실행하도록 격려합니다. 당신의 직업에 배에서 나와 바다 안으로 뛰어드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익사할 것인지 보십시오. 나의 체험은 내가 배를 떠난 후 주님은 나를 익사하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나는 주님께 말하기를 나는 좋은 배 안에 있노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분을 신뢰하지만 여전히 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게 그 배에서 뛰어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그분께 내게는 그렇게 큰 믿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신실하심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생활의 염려에서 구조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음식과 의복에 대하여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필요들에 대한 충족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시며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위해 그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깨어있고 충성되라는 경고. 신약의 희년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한껏 누리기 위해 최고 수준의 도덕성의 생명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위선과 탐욕과 염려를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다른 하나의 경고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교에 사로잡히거나 염려에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우리는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깨어서 충성되이 섬기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셋째 경고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오는 시대에서 희년에 참여하는 것에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신약 안에서 희년은 두 시대에 속해 있습니다. 현재 시대인 은혜의 시대와 오는 시대인 천년왕국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의 희년은 왕국 시대의 희년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의 희년도 희년의 완전한 맛은 아닐 것입니다. 희년의 충만은 새 하늘과 새 땅 안에 있을 것입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신약의 희년에 세 단계가 있음을 봅니다. 은혜 시대의 첫째 단계, 왕국 시대의 둘째 단계, 우리가 새 예루살렘 안에서 영원한 희년에 참여하게 될 때인 새 하늘과 새 땅의 셋째 단계입니다. 주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다른 제자들을 은혜 시대 안에 있는 희년의 실제 안으로 이끌고 계셨습니다. 12장에 기록된 경고들에는 오는 시대에는 더 전진된 희년이 있으리라는 암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희년은 지금 은혜 시대 안에 뿐 아니라 오는 왕국 시대 안에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지금 나를 따르면서 이 시대의 희년에는 참여할지 모른다. 그러나 내가 없는 동안에 너희가 깨어있지 않고 충성되지 않으면 오는 시대의 희년을 놓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신 것 같습니다. 11장에서 우리는 다음 시대의 희년에 대해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2장 35절부터 48절에서 주님은 오는 왕국 시대의 희년을 언급하십니다. 많은 믿는 이들이 다음 시대의 희년을 놓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희년 안에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누림에 충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는 시대의 희년을 놓칠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35절부터 38절에서 우리는 오는 시대의 희년의 상실에 관한 경고를 봅니다. 희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업을 회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업, 곧 삼위 하나님을 누릴 권리가 회복된 후 우리는 깨어있고 충성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권리를 영원히는 아니지만 오는 왕국에서 시기적으로 다시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는 시대에 희년 안에서 장자권을 누리는 대신 47절과 48절에 있는 매질과 채찍질이라는 말에 암시된 대로 어떤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12장의 세 가지 경고를 함께 나열해 봅시다. 종교의 위선에 관한 경고, 땅에 속한 소유에 대한 탐욕과 염려에 관한 경고, 깨어있고 충성되라는 경고, 오늘의 종교 안에 있는 위선과 물질적인 소유에 관한 탐욕과 염려를 조심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시대의 희년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 시대의 희년은 누릴 수 있지만 주님의 부재 동안 깨어있지 않고 충성되지 않으면 다음 시대의 희년의 누림을 놓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희년에 참여하려면 우리에게 종교의 위선과 소유에 대한 탐욕과 염려에 관한 경고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경고를 조심할 때 우리는 오늘 은혜 시대의 희년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 시대의 희년을 누리는 한편 주님의 부재 동안 깨어 있어야 하고 충성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않아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깨어있지 않고 충성되지 않은 우리를 보신다면 우리는 오는 희년의 누림을 상실할 것입니다. 종교의 위선을 조심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활, 특히 음식과 의복에 대해 근심케 하는 염려를 조심합시다. 우리가 오늘 희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을 경계합시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희년을 누리고 있는 동안 주님의 위임을 수행함에 있어 깨어있고 충성됩시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다시 오시어 깨어있지 않고 충성되지 않은 우리를 발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는 왕국 시대의 희년의 누림을 잃을 것입니다.